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제가 매주 어떤 주제로 방송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대화하는 주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 주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나의 문제부터 온 나라의 문제까지 상당히 넓은 영역의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것도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했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고 판단인지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결정인가에 달려있죠.
그렇네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결혼, 간음, 이혼, 남녀 갈등, 심지어 전쟁 같은 모든 주제가 서로 사랑하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였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뭔지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실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여러 윤리, 도덕적인 주제들은 결국 온전한 사랑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먼저 성경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르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이야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네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택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조차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마음이 사랑인 거고요.
세상은 서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다투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너무 생각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까지도 희생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하겠네요.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요한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혼이 이렇게 나쁜 거고 전쟁이 이렇게 나쁜 거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일상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자라게 한다는 거죠. 결국 사랑하지 못하면 윤리나 도덕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네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양심과 도덕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오염돼서 사람들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아담과 그 자손들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하면서 가정과 배우자, 자녀들은 돌보지 않고 매일 기도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과 원리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비교하고 싸울 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네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예언하고 또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네요.
물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은 선한 일이죠. 그렇지만 사랑 없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네요. 전쟁에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전쟁의 목적이 선하지 않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먼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살펴보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참지 못해서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상대방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적으로 생각하고 보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참고 관계를 풀어나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사고를 치고 또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우리를 오래 참고 변화되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참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는 온유한다고 하면 그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훈련된 마음에서 나오는 안정되어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마치 세상의 고통과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가 세상 물정 모르고 장난치고 있는 손자 손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가깝죠.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보복하지 않겠죠?
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싸우지 않는 여유로움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유가 없고 불안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다투지만 여유로운 사람이 친절합니다. 결국 온유함은 안정된 사랑과 인내를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네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고 일이 잘 됐을 때 나의 친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면 내가 성공했을 때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기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가 아니라면 나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자기가 성공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와 비교하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친구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겠네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성장하고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성공을 내가 빼앗고 가로채고 싶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작게는 친구끼리 다투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들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시기심이나 자기 자랑, 교만함은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이네요.
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의가 없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아무리 좋고 맞는 말이라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예의 없게 말한다면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시고 보여주셨죠.
무례하지 않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함부로 조정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판단할 때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에게 찬양받고 대접받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훨씬 큰 손해를 보신 것 같은데요. 인간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심지어 그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사고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익을 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득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면 내가 먹을 음식조차 나눠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네요. 다른 사람을 돕지 않거나 심지어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도둑질하거나 이혼하는 사람들도 상대방보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생각해서 강도질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랑이라고 말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과 물건을 빼앗은 것은 무례하고 악한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간음을 저지르는 것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악하고 우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악하고 의롭지 못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일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원하지 않게 고통받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과 악의 기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가장 다른 점이네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과 악의 기준이 진리라면 그 안에서는 악한 생각과 불의한 결정이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국 진정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사랑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요한의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사고치는 우리를 참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참아주기도 힘든데 심지어는 우리를 믿고 계시다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사고치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알게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속을 많이 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심지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알면서 속아주시고 참아주시고요. 그건 아마도 언젠가는 성숙해져서 올바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로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며 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다시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수치와 고통까지 참고 견디셨네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힘은 상대방이 올바르게 변화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수 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나고 모든 지식도 결국에는 소용없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네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음의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런 지식이 필요 없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말과 생각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닐까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던 사람이 결국에 직접 만나서 함께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편지가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서로 누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로 싸우던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그런 다툼이 쓸데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꼭 필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의롭고 좋은 판단과 선택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결국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 남았겠네요.
네, 한창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그동안은 어떤 주제가 던져지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했었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거짓말, 술 중독, 자살, 이혼 같은 문제들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환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김유리,
김설희입니다.
북조선에서는 보통 결혼을 언제쯤 하나요? 자매님들은 결혼하기에 적당한 연령대나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또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20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23세부터 27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 말씀 감사합니다. 남조선의 2022년 통계를 보니까요. 남조선에서는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로 모두 30대 이상입니다. 예전보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 같네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인데도 결혼하지 않으면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결혼을 하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결혼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결혼하려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결혼은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이 잘 성사되는 것부터 결혼 후 복되게 잘 사는 데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제정하신 제도인데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결혼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결혼 생활이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해야 할 두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단골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에는 능동성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우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인데요. 그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마음을 확인했다면 다가서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일 용기, 그 사람에게 고백할 용기,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용기, 그러면서도 내 사랑을 지켜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룻기 3장의 이야기도 사랑의 용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즉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어떤 용기를 발휘했는지 기대를 가지고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고 그동안 수확했던 곡식을 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 줍기를 열심히 했던 룻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죠. 나오미는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 룻의 장래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은 평안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결혼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룻이 너무 고맙고 또 곁에 있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만 살게 할 순 없어 나오미가 젊은 룻을 재혼시키려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재혼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기 3장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버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룻의 결혼 상대로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점치고 두었네요.
맞습니다. 룻과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남편의 친족인데다 룻도 이삭 줍기를 하며 몇 주 동안 보아스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이용해 남편의 대를 잇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친족이라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친척들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었는지요? 지금도 중동의 국가들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대엔 친척들과 결혼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결혼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니요. 오늘날에도 이런 시어머니 찾아보는 거 어렵습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친정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네요.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께서 돌봐주시도록 복을 빌었는데요. 이제 그 일을 나오미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네요.
삶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도움은 미약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을 더하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십시오.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룻기 3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거라 말하면서 먼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치장을 지시했네요. 우리 귀한 나라에서 서민들이 한번 목욕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기름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기름을 생각해보면 매우 귀하고 비쌌을 거고요.
맞습니다. 좋은 옷을 입게 한 것까지 매우 특별한 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바로 청혼하러 가는 차림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마음이 떨립니다. 나오미는 그런 차림을 지시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리라 말하네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잠자리를 눈여겨보았다가 모두 잠들면 몰래 보아스를 찾아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지시했습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부분도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며 읽어야 할 것 같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오미와 룻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부도덕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불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한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발, 그의 신을 벗기고 누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룻의 시대에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 본데요.
맞습니다. 다음 방송 때 살펴볼 룻기 4장 7절을 미리 한번 엿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무르다는 것은 되사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을 벗어 주는 것은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무를 사람 중 하나였죠.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아버린 형제를 위해 땅을 되사서 가난한 형제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에 대한 당시의 문화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상한 구도로 잘못 해석하기 십상인 구절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그 당시 율법 제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보면 남편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시댁의 남편 형제와 결혼하고 그들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형제결혼법 또는 형수치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형제는 아니었지만 이 법을 넓은 의미로 적용해서 나오미는 룻을 남편의 친족에게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는 성문의 장로들 앞에서 죽은 자의 아내에 의해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자기 발에서 신벗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신벗김 받은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신발을 벗겨놓음으로써 보아스가 신벗김 받은 자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룻과 결혼해서 보아스에게 엘리멜렉의 집을 세워달라고 고룩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 하면 보아스가 룻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룻에게 할 일을 일러줄 거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엄청난 모험을 하도록 했고 룻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룻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모험이었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룻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보아스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보아스가 이날 밤 룻과 잠자리를 한 후 룻을 정결하지 못한 여자라고 여기며 멀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판단을 믿었고 그리고 몇 주 동안 보아스를 지켜보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에 룻이 용기를 낼 수 있었겠네요. 그런데 굳이 나오미는 왜 야밤에 룻에게 이런 모험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나오미가 직접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운운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보아스에게 찾아가면 보는 사람의 눈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보아스가 혹시 청혼을 거절하더라도 나오미와 룻이 받을 수치가 어둠 속에 묻히기 때문에 야밤에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나오미가 직접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 며느리를 나이든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고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음 씀씀이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가 잠이 들자 그가 누운 곳으로 찾아가 그의 신발을 벗기고 발치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보아스가 잠에서 깼습니다. 룻기 3장 8절 9절입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어드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모를 자가 대민이니라.
밤중에 화들짝 놀라 내가 누구냐 묻는 보아스에게 룻은 자신을 모압 여인이나 죽은 말년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당신의 여정으로 소개하는 당당함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말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들리는데요. 단순하거나 본능에 충실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날이 추우니 나를 따뜻하게 해달라거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사랑을 나누자는 요구도 아닙니다. 결혼해달라는 청원의 언어입니다.
보아스가 전에 자기 밭에 이삭 줍기를 하러 온 룻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을 빌어주었는데 하나님의 날개가 보아스의 옷자락이 된 느낌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해입니다. 이 같은 이중 언어의 이해가 룻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어상으로도 날개와 옷자락은 같은 히브리어 카나프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항상 이루십니다. 룻은 보아스가 그 날개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룻의 이 말은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를 물러주십시오. 또 저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를 엘리멜렉 가문의 양자로 입적시켜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를 상속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의 재력이나 영향력의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남편의 지방과 명예를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이군요. 룻은 여전히 엄청난 자기 헌신과 희생을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간파하고 룻을 축복하지요. 룻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처음에 베푼 인애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삭 죽기를 하며 나오미를 섬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베푼 인애는 룻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지 않고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대를 잇고 토지도 무르게 하려고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젊은 여인이 나이든 자신에게 청혼한 것에 감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보아스와 룻의 인격을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칭찬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이들은 사람을 대하는 인격도 훌륭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할 때는 두렵죠. 내 고백과 청혼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 안심시킵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을 배려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는 보아스가 참 멋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배려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가장 듣기 원한 대답, 내가 네게 행하리라 말하죠.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다 행하리라. 얼마나 듬직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배려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내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까지 격려해 주었습니다. 룻은 밤에 찾아온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집안에 인애를 베풀고자 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현숙한 여인이라는 명칭을 들으니 잠언 31장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존귀케 만들고 모든 은사의 지혜와 규모가 있고 부지런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여인이었는데 룻이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을 읽을 때 이런 여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싶을 정도로 경외감이 들었는데 바로 룻이 그 여인이었군요. 룻과 보아스의 서로를 향한 인애가 더해진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기업무를 짜이지만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친족이 있었습니다. 제 속에는 오른대로 사는 사사 시대에도 보아스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사랑을 얻으려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사 시대에 하물며 사랑을 쟁취하는 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과정과 결과 모두가 옳아야 하고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아름답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며 신중하고도 분별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룻기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보아스는 기업무를 책임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길 원치 않으면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며 약속을 어길 경우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돌아가라는 보아스의 말도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야심한 밤에 여인이 홀로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했기에 이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또한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있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젊은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룻과 보아스 둘 다 명예의 치명타가 되고 두 사람의 결혼도 불가능해지겠죠.
이렇게 사랑에는 나의 명예와 그의 명예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주어 보냈습니다.
곡식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아스의 성품상 룻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양을 주었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어준 것은 이전처럼 자비를 베푼 것일 뿐만 아니라 새벽에 사람과 마주쳤을 때 곡식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룻에게 한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룻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벌이를 6번 대어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룻은 집으로 돌아왔고 밤새 애간장을 태워 쓸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사건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자. 보아스가 일이 성사되도록 움직일 것이라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두 사이는 던져졌고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의 권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수는 성도님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려는 이유는 보아스의 재력이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남편의 집안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였습니다. 엄청난 자기 헌신과 희생, 이것이 바로 인내이고 보아스는 이것을 간파하고 룻의 인내를 언급하며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을 때 이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은 신랑에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말하며 극찬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가장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손길에 빚어져 처음 베푼 인내보다 나중에 베푼 인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려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룻은 보아스에게 용기 있게 다가갔고 보아스는 룻에게 감사하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배려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의 기업 모를 자가 있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과정도 아름다워야 결과도 아름답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위해 아침이 밝은 후 떠나게 됐고 증표로 곡식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에는 이처럼 지혜로운 판단도 필요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돌보시듯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자신이 아니 때문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고 이것이 룻의 인애였음을 알려주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며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귀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용기 있게 다가간 룻에게 보아스는 세심한 배려와 든든한 책임의 자세를 보였음을 말해주며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책임이 따라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무를자를 말하며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고 룻의 명예를 위해 곡식을 내어주면서 아침에 떠나게 했음도 알려주며 사랑에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고 상황에 대한 지혜도 필요함을 가르치십시오.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렸음을 알려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기다릴 것을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